지난 2008년도에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실 백인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흑인으로서 처음 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된 거였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떤 직책을 떠올릴 때 그 자리에 맞는 어떤 사람의 생김새나 몸가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미국 이 대통령은 꼭 백인 또 남성만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좀 깨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흑인이나 혹은 히스패닉이나 또는 에이시안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낮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선지자 하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가시거든요. 세리들, 또 심지어 창녀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또 그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죄인들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교제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옮아와요.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또 그 사람도 그 먹을 입는 자라지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행보가 너무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거나 혹은 제가 지금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교인분들이요 좀 이해력이 좀 많으신 분들 좀 계시겠지만 아마 들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 교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 하면은 정해져 있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행보를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이 볼 때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계속 고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나타나는 능력으로 보면 분명 선지자급은 맞는 것 같은데 그가 하고 있는 행보를 보니까 이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예를 들면 밥 먹기 전에 장로들의 그 유전에 따르면 손을 좀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 저 사람들 멀리 좀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신단 말이죠.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정형과 다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좀 부류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16절을 한번 봅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그 동물을 불러 하면서 이제 그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장에서 소꿉놀이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 중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 흉내 많이 내잖아요.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몇 명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한 명은 남편을 역할을 하고 여자아이는 또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서 서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와 함께 놀아주지 않는 나머지 아이를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데 왜 너희 춤추지 않아? 왜 너희 우리랑 노래 부르지 않아? 근데 나머지 아이들이 사실 장단에 맞춰서 춤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건데.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소꿉놀이 하던 아이들이 오늘은 장례식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막 울면서 엉엉 우는 연기도 하고 또 본 것이 있으니까 막 통곡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또 옆에서 자기들의 이 장례식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울지 않고 있는 이 어린 양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우리처럼 안 울어?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 같은 소꿉놀이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행동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정형이 있거든요. 아, 선지자는 좀 이렇게 경건해야 되고 선지자는 좀 이렇게 막 거룩해야 되고 선지자는 말투도 행동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가 나타나는 능력은 선지자급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잘 먹지 않았어요. 금식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멀리했죠. 사실 보면 아마도 이 세례 요한도 구약에 있었던 나시린의 삶을 조금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음식도 잘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비난했냐면 야 저거 밥도 안 먹는 거 보니까 진짜 저 귀신 들렸나 보다 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음료도 마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반대로 야 맨날 저렇게 먹고 마시면서 저렇게 파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할 때 피리를 불 때는 막 즐겁게 춤춰야 되는 그 어린이 소꿉 문화처럼 장례식 할 때는 옆에서 막 아이고 아이고 우는 것처럼 흉내 내줘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거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 자신들이 원하는 그 선입관의 모습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비난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인가를 오늘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어떤 선입관에 맞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요, 지금 이 사람들만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서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지금 오늘 같은 지금 터키에 저 튀르키에 저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가서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맨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 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오히려 부인해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서요.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라고 자신이 원하는 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신의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만 그러는 거가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겠죠. 내가 계획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자꾸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도 내 삶이 안 펼쳐지면,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기도 응답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이뤄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진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후반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지혜는 무엇으로 옳다함을 받습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전히 나의 기대, 여전히 나의 소원과 달리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먼 훗날에 지나온 뒷시간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내가 원하고 꿈꿨던 삶은 아니었지만 아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보고 계셨구나, 아, 그때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마치 그 소꿉놀이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피리를 부는다고 하나님이 춤 안 춰주신다고, 내가 장례식 놀이한다고 우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울러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연회장에서 함께 같이 이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그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도 모였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북쪽에 편이 돼주셔서 우리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이 남북전쟁의 상황이 북군에게 아주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링컨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근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링컨 대통령이 이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던 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내 틀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시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인 거죠. 어느 기독교 작가가 말하기를 살아온 모든 순간이 기적이며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들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 말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살아온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기적이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몸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돌이켜봤을 때 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내 어떤 틀에 맞춰서 아, 이것도 안 해주시니까 아, 이것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내 삶과 내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또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어린 미숙한 자녀일수록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만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는 자녀일수록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까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고 어리숙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 고민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시장의 어린아이들처럼 피리를 부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장례 놀이하는데 같이 울지 않았다고, 우리의 장단에 하나님이 함께 맞춰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주님을 향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미성숙한 하나님 그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다 풀려지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실패하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주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